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참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되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계속해서 10장 말씀에 이어서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1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1장 이제 14절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사건이 임하는데 그 사이에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이 말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동안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어떠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전체 일곱 나팔의 배경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서서 그 일곱인을 떼시는 사건을 통해서도요, 같은 현실이 보여졌어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긴 말씀이 들어가 있었죠.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말세 동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교회의 그 복된 현실, 하나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모여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기간 동안, 이 교회 시대 동안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어떠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교회든지 이 땅의 교회든지 둘 다 복 된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천국교회의 현실은 이미 승리 영광에 이른 현실로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의 현실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의 현실을 천국교회든 이 땅의 교회든 둘 다 복된 현실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땅의 교회가 고난과 핍박과 시련의 길을 가는데 이것이 복된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둘 다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것으로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 교회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천국교회로 영화하셨죠. 천국 승리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 예수님에 참여되는 삶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 고난과 시련과 핍박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복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결국은 다 천국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쁘신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것을 여러분 꼭 다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계시록 10장에서는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특별히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 형상을 가지고 선지자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셨는데, 계시록 5장에서 이 땅의 교회에게도 그 두루마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고 받아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이제 사도 요한이 받아서 먹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예언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이 현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것이 뭘 알려주고 있느냐? 이제 11장에서 풀어주세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던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라. 교회든지 성도든지 이것을 우리의 부르심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부르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 나가서 선교만 하고 전도만 하라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죠.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성도의 모든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장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 거기에서부터 모든 삶이, 그리고 모든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빠진 성도의 삶, 교회의 사역,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고요. 주일 설교든지 성경 공부든지 또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시는 말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교제도 나누고 이 세상도 이겨가고 모든, 그리고 교회에서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모든 사역에 참여되어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거기에는 또 선교 사역도 있겠고 전도도 있겠죠. 그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파운데이션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10장 뒷부분, 8절에서 11절에 오늘 읽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며 먹게 하신 사건을 사실 우리가 다 마치지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돌아볼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가 준비를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일 설교로 좀 여러 번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따로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 그리고 만약에 한번더 해서 주일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우리가 배우는 주기도문에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의미, 그 간구하고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장에서도 이 땅의 교회 부르심을 알려주셨는데, 11장으로 보면, 오면,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측량하라 하시면서 측량하는 사역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측량하는 사역을 맡기시는데, 이 측량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오늘 보겠지만,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참 성도와 거짓 성도, 혹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구별하 가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구원과 심판 사역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교회에게 맡기신다는 것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참 교회와 참 성도의 이 땅에서의 구별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예. 오늘 읽은 1절과 2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세요. 근데 이것은 마치 그 룰러 같은 거죠. 우리 자아 같은 거예요. 측량하는 도구.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준 성전 밖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 왜 갑자기 측량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성전을 측량하고 이방인들과 그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약에 나온 구절을 다시 계시록에서 보여주시면서 성취되는 사건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구약의 어떤 책에 나올까요? 구약에서 새 성전이 지어지는 환상을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서죠? 새 성전 환상에 대한 말씀.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데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에서 4절. 에스겔서 40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우리가 에스겔서의 그 40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정말 빛나는 분한 분이 예수님으로 보죠. 우리 계시록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 측량하는 장대, 그 다음에 삼줄 다 측량하는 도구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측량되는 사건이 이제 그 뒤에 말씀에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환상으로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단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예요.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때 선지자였죠? 포로기로 끌려온 후에. 그렇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사이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성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지으실 것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천국 성전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 성취된 현실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천국 성전으로 완성되기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성전을 가리켜 이 땅의 교회의 현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은 장차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와 연결이 되고 또 영화의 일을 천국 성전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 땅에 사람의 소원으로 지어진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참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새 성전으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신 성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새 성전으로 지으셨죠. 거기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바로 이 땅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우리 신약의 구절들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을 가르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먼저 측량하게 하시고 지어 가시는 그 새 성전의 환상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성전의 모습은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측량하시는 것은 결국 누구를 측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측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측량된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천국의 선지자들이 되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측량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즉 세상 죄인들에 의해 42달 동안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측량을 받은 자들이 이제 교회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측량받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말씀이 계시록 13장에도 나와요.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사단의 종된 그 짐승이 42달, 계속 42달, 1260일, 3년 반, 교회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42달 동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 말씀하시죠. 즉, 성도들이에요. 이 땅의 교회.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이 계시록 13장에서는 성전, 아니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시고요.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또 예수님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셨다. 참 성막이신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교회 시대에 사단과 그의 종들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 볼 거예요. 앞으로도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고난과 핍박받는 현실로 보여주시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고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을 대적하는 온 사방 세력에 의해 고난과 핍박의 길로 갈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원리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도 많아질 거고요. 교회가 망해가는 모습일 거고요. 교회, 참교회,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게 고난과 핍박들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망해져 갈 때에 어떤 교회는 또 망하지 않으려고 배교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배교한다는 뜻은 교회를 문을 닫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가고 진리 복음을 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로 갈 것인가? 끝까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 복음만을 붙들고 전하는 교회, 전하는 성도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망하지 않기 위해 슬쩍슬쩍 복음을 버리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결국은 세상과 같아지는 교회로 갈 것인가?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 교회와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성도, 성전을 측량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측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측량하는 모습이 계시록 21장에도 나와요. 거기서는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또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는데 21장으로 가면 좀더 넓게 그 성전이 있는 성을 측량해요. 그러나 성이나 뭐 성전이나 계시록에서는 다 천국을 가리키는 모습이에요. 구약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거하셨지만 그런 모든 나누는 벽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래서 천국 자체가 약속의 땅이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고,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구별이 없는, 성과 성전과 지성소의 구별이 없이 다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는 거나 성을 측량하는 거나 다 같은 모습이고요. 천국에 속하게 하신 성도들과 교회를 측량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것이 있어요. 측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영어로 하면 measur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를 주셔서 측량하게 하시잖아요. 측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측량의 목적은 뭐죠? 측량은 왜 필요한 거죠? 우리 측량부터 하죠. 뭐 하기 전에? 집을 짓기 전에. 건축하기 전에. 재건하기 위해, build up 하기 전에 측량부터 하는 거예요. 측량하지 않고 집을 짓는 법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측량부터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세울 돌들을, 성전으로 세울 자들을 측량하시는 겁니다. 이 측량하는 것에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맡기세요. 측량하라. 사도 요한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교회예요. 교회에게 측량하는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라는 거죠. 새 성전을 세우는 일을 교회에게 맡기시고 세우기 전에 측량도 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이제 회개함으로 믿는 자들을 신앙 고백을 통해 이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교회로 불러 세워가는 사역. 성전으로 세우는 거죠. 이것이 측량의 의미입니다. 측량하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복음 사역. 주님의 교회로 부르는 사역. 그래서 지상 명령의 사명이 바로 측량하는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다 측량하는 사역이고요. 다 세우는 사역.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측량한 자들을 세우실 뿐 아니라 지키고 보존하시는데, 성전 바깥마당에 거하는 이방인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두게 하세요. 그들이 42달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내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측량되고 지어진 참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3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시는 말씀이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것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앞서 일곱 인을 떼시는 말씀에서도 보여졌다는 거죠. 여기서는 측량하시는 걸로 보여주셨는데, 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섯째 인과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 말씀 사이에 거기서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였죠? 여기선 측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인친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으로 인치시고 성령님을 부어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자들을 마지막 심판에서 지키고 보존하시며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인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지막 심판 아래에서 살다가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으로, 즉 성령님으로 인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오면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치시는 것도 마지막 날에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 이뤄 가시는데, 마찬가지로 성전을 측량하고 세워가시는 사역도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 이뤄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오는 3절부터 오늘 본문 이어서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자세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거기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측량하는 자를 맡기세요. 즉, 복음 사역을 맡기세요. 그래서 이두 증인과 그두 선지자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측량하는 자들은 천국 성전으로 지으시고, 측량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두 증인, 두 선지자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계시록 7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은 숫자를 알려주세요.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셨죠? 그 숫자가 몇 명이었죠? 14만 4천. 그래서 정한 숫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와도 성전의 측량도 그와 같이 수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내용이 계시록 21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서도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성과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이 여기서는 12,000 스타디온인 정육면체.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 성곽도 144규빗이라고 하십니다. 다 상징적인 숫자들이지만 어쨌든 12, 144, 뭐 12지파, 12제자, 12사도, 144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다 정해져 있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정하신 정확한 수치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거기에다가 천이 가리키는 꽉찬 숫자, 14만 4천. 마찬가지로 측량된 자들의 수도 12, 144,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입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우리가 잘 아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어떤 교리하고 연결이 되죠?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우리 튤립 다 배우셨죠? 첫 번째 뭐죠? 완전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제한 구속.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이 중에 어떤, 우리의 개혁신앙의 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바로, 제한 구속이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성취하신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고,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 찾고, 측량하시고, 인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측량함을 받지 못한 자들,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들어가지 못하고, 측량되지 못하고, 밖에 있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로 이미 측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 성전으로 지어졌고, 또한 천국 성전에 속하여져 있는 자들이죠. 이제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측량하게 하신 자들이 다 측량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다 인쳐지면 측량함을 받은 자들의 수가 꽉 차게 되면 그래서 성전 짓는 사역이 완성되면 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전하게 천국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최후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의 측량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장막,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지으시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날까지 이미 측량함을 받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또한 예수님의 측량하는 사역에 참여하여 끝까지 우리도 측량하는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증거하는 삶.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삶이 고난과 핍박이 함께 있을 것이라.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세상과 반하는 원리,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원리, 이 세상에서 다 버리고 물리치고 대적해야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 2절에 보면 측량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하셨죠. 사실 여기에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주석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제 3절부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42달은 말씀드렸듯이 이어오는 3절에 1260일과 같은 기간이죠. 그래서 1260일을 달로 따지면 42달이고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보면 말세의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3년 반 상징적인 숫자예요. 반 이래, 이래 반, 예, 3과 2분의 1. 지금 교회 시대에 측량함을 받은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천국 승리의 영광에 분명히 이를 것이지만 이 죄악 세상과 사단의 종들에 의해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3절부터 다음 시간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복된 현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현실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 측량하신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측량하신 자들을 천국 성전으로 다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시지 않고 잠시 이 땅에서 측량받은 자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측량해가고 세우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측량하는 사역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듯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부르심도 세워가는 겁니다. Build up. 그래서 그 단어가 말씀드렸죠. Edify. Build up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가는 삶.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죄악 세상에서는 더욱 그러할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교회 안에서조차 힘든 사역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대요.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연약하게 하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세워 가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 요나서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 요나가 가리키는 그 비둘기. 정말 비둘기처럼 너무나 어리석었던 그 요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치다가 정말 니느웨로 가서 억지로 한마디 했잖아요. 정말 그 사역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까라는 의심이 우리가 들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요나가 했던 보잘것없는 그 한마디.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측량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한다 할지라도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고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보잘것없는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도 세워가실 거라는 거죠. 측량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더욱 이 부르심을 굳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몸된 것에서 우리의 사역으로도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각 성도 여러분 삶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요. 너무나 바빠서 말씀을 간직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는 온갖 세상 일에만 모든 것이 마음과 뜻과 내 머리가 가득 차 있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늘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때에 또 기쁘게 증거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는 이 복음 말씀을 간직하고 붙들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3절부터 볼 텐데 측량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두 증인, 두 선지자로 보여주세요. 이것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모습일 뿐만 아니라 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은요, 금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저희가 노회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노회가 대면으로 해서 모이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노회 모임이 있어서 다음 주는 금요 성경 공부가 없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모여서 또 금요 성경 공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 땅의 교회의 복된 현실을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더욱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를 위해 저희에게도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